예,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에 관하여라고 한 이 책의 세 번째 그 챕터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가 세 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태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 죽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고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결혼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그 토픽,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토픽,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팀 켈러하고 가사의 제목에 가서 보면 저자 이렇게 보면 부인의 이름이 캐티 켈러로 되어 있는데 부부가 공동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뭐 저술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결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미국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한국 사람이 보는 관점은 아무리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해도 그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접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성경을 읽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해온 이런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결혼에 관한 이런 관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배운 것 자체가 유대 기독교 이런 전통 이런 걸 배운 거기 때문에 성경에 상당히 근접을 하고 또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심지어 남녀 간의 그 육체 간의 그런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 설계해 놨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성인들이 특히 결혼할 나이에 있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단면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아 요한계시록을 왜 읽을까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묘하게도 창세기 시작이 결혼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끝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게 참 묘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그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결혼한 거 이게 결국 맨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이거 이거의 예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안에 잠자리 이런 걸 갖고 이런 게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봐야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다. 팀 켈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이제 가면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자주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말에서 보여지듯이 전통적으로 결혼의 여정에는 끝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든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결혼이 끝났음을 그렇게 이제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은 단순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영원한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신랑이신 이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은 그 연합의 맛보기다. 여러분 뭘 사서 만큼 사기 전에 맛보기를 하잖아요. 맛보기 괜찮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결혼 이런 것이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결혼은 나중에 있을 그 최종적인 그 연합의 맛보기. 그래서 현세에서 결혼한 두 그리스도인이 죽음 때문에 관계가 끝나거나 축소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끝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걸로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결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부 간의 잠자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뭔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허락한 결혼의 의미, 목적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토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에 대해서, 부부간의 잠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고상한 척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 같으면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그래서 모았고 암몬이 이런 이야기를 다른 경전 같으면 그거 어떤 그 불경한 이런 거를 어떻게 거기다 적어놓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지어 남녀 간의 그 성적인 사랑, 이런 성의 아름다움과 기쁨도 자주 예찬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의 품을,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는 젖가슴을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에 어느 면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내의 그 젖가슴을 사랑하라고. 심지어 솔로몬의 아가서는 책 전체가 그런 주제예요. 책 전체가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생활은 솔직함과 즐거움을 넘어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될 영광,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 율법과 결혼해서 살던 그런 여자였다. 율법하고 결혼을 해서 살던 그런 여자, 남편이 율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려 했던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뭐 종교를 갖는다면 일단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선하게 살아서 뭔가 이렇게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 아니면 로마서에 나온 로마 교인들 모두가 믿기 전에는 다 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종교적으로 준수하기도 했고 또 재물이나 뭐 이런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옛 남편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팀 켈러 이야기면 대담한 은유의 그런 그 말씀이다. 이게 원래 표현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김으로써 그 몸을 통해 열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걸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열매가 우리 이제 부부간에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열매가 삶의 변화가 생기고 생품의 변화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하는 이런 종류의 그런 열매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썼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가 부부 간의 이러한 그 성관계, 어떤 그 잠자리, 이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부 간의 잠자리. 그래서 부부 간의 잠자리를 가져야 새로운 생명이 생기잖아요. 이런 그 부부 간의 잠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결과 생명의 탄생과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 이게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 유대 크리스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결혼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누리는 그분의 사랑은 장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이제 볼 그날에 비하면 지금 누리는 그런 사랑은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실제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결혼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참 배우자,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알 뿐이지 직접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예수님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언제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보게 될 때 그때에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되는 이러한 때, 이런 때가 이제 우리가 몸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된 그런 때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팀 켈러가 이렇게 표현해. 적어도 이게 이런 의미다. 어떤 의미냐? 부부간의 잠자리는 장차 올 완전한 세계에서 누릴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희열을 가리켜 보이는 예고편이다. 예고편.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여 알 때에는 그분과는 물론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도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맛보기 아니면 예고편이 바로 부부간의 이와 같은 잠자리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큰 날에 맛볼 충만한 즐거움과 솟구치는 기쁨과 무한한 안전에 비하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황홀한 어떤 성적인 결합조차도 실제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좋겠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혼외의 정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결혼한 사람이, 그렇죠. 결혼하지, 자기와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이런 관계를 맺는 걸 음행이라고 하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행을 피하라. 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한 거냐. 쭉 읽어보니까 음행하는 자는 사람에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팀 켈러가 이 설명, 음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참 굉장히 멋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령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음행을 피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반영되고 반사되지 않는 그러한 성생활, 그게 뭐예요? 혼외정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 몸으로는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혼외정사 같은 걸 이런 걸 갖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연합할 때 오직 그분께만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전부 드려야 된다. 그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성관계도 오직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전부 주지 않고는 결코 허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포인트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방식,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러한 그 상태에서 이런 결합을 하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성적 연합에 어긋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다. 뭐 동성애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이제 연합을 했고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러한 성적인 결합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 연합을 보여주는 어떤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맛보기에, 맛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 부부간에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영원한 그런 그 연합, 그거의 맛보기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런 그 잠자리 왜 다른 쪽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와 같은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성적인 결합, 부부간에 이 성교라고 하는 것이 위험함이 약간 더럽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를 바로 잡으려다가 반대쪽 극단으로 치달아서 성적인 결합, 성교는 쾌락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이며 서로 합의만 하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도 이와 같은 섹스를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생활은 이런 두 가지 입장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놓여있는 어떤 중도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이와 같은 그 성교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는 것 안에 아담과 이브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까지도 좋았다고 하나님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 좋은 그러한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이런 성교는 그냥 식욕 같은 욕구가 아니라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그와 같은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예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평생 찾던 아름다움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가서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차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돼요.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무한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팀 켈러가 정말 그날이 즐거울까? 뭐 대답이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그 즐거운 날, 그 그림자인 현세의 부부간의 성행위도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거다. 그러나 부부간의 그 성교는 잠깐의 전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어떤 쾌락이 아니고 그래서 시공 속의 그 성교를 그것이 가리켜 보이는 미래의 실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그러면 부부간의 이런 잠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많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부부간의 성적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부간의 그 잠자리, 이 성교가 상대에게서 쾌락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깊은 연합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순한 그런 어떤 쾌락의 추구가 아니고 부부간의 깊은 연합.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와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 두고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또 부부 간의 이와 같은 성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다. 그래서 성교를 통해서 두 인간이 단일한 공동체로 결합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와 같은 잠자리 이런 것이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만 부부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만 그 성관계가 잠재력을 10분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 간에 합당한 그런 결혼을 통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즐거움과 만족이다. 그래서 요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약하자면 성도 결혼처럼 그것 자체 너머에 무언가를 가리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단순한 어떤 그 쾌락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놓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다보며 장차 올 그날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과 결혼은 늘 우리에게 지독한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왜 인간이 다 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실망할 수 있다는데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생각을 하고 장차 오게 될 완전한 이와 같은 연합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팀 켈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남녀 간의 성관계 이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남녀가 결혼하는 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결혼이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 결혼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혼인잔치, 진정한 혼인잔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 설계하셨다. 자, 우린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아직 결혼이 아니라 그분과 약혼한 그런 상태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아내가 된 거거든요. 아내가 됐어요. 이 결혼 언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편이 떠나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 그리고 사실 유대인 그 부부가 결혼하고 정혼을 해도 육체적인 관계는 안 가져요. 언제 남편이 모든 거 준비하고 다시 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뭐 그러고선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이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결혼을 우리가 했지만 어느 면에서 약혼한 그런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19장 그다음에 20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나옵니다. 그날 말 그대로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래요. 신랑 될 사람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오잖아요.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는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이게 결혼식인데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결혼도 똑같다. 그 성대한 결혼식 날에 그날에 정말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고 이 성혼을 통해서만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하고 근데 그 결혼의 목적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첫 결혼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건한 자녀들 온 세상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 맨 끝으로 가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창세기의 그 결혼이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계시록의 그 결혼이게 되면서 그게 이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부를 창세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신부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 그렇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아내가 이제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남편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데 이제 도달했잖아요. 역사의 종말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어린 양이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결혼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충만하게 하는 거다. 근데 첫 번째 결혼은 아담 때문에 이제 실패가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결혼은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완벽하신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결혼이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없던 그런 새로운 내용도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웨딩드레스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긴 또 그때는 아주 취직기 전이었고 그래서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튼 어쨌든 옷 입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게 신부가 단장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단장을 하고 잘 꾸며놓은 그 신부를 신랑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 죄를 깨끗한 옷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32편, 에스겔서 16장, 스가랴 3장 등에 남편 앞에서 아름다워지려면 그분의 은혜와 의로 우리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결혼식 예복에 은유를 써서 계시록에서 신부가 단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복장의 용도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워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옷이 적절한 은유가 돼서 예수님이 친히 무한한 대가를 치러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 이거를 그 신부가 단장한 그런 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복음이란 우리가 마땅히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사신 걸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가 된 거 이거를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단장하라고 그리고 신랑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뭐 유명한 분이고 또 그 뉴욕에 있는 팀 켈러 그 교회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팀 켈러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백 번 결혼식 주례를 섰다 이렇게 여기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결혼식에 이제 참석할 때면 팀 켈러, 캐스 켈러 이제 부부가 유심히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신랑의 눈을 잘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눈이 신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번쩍 빛난다는 거의 대부분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사람 이렇게 볼 때 그 눈빛하고 자기가 신부가 이렇게 딱 저 앞에 이제 입장하려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신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신랑의 얼굴도 눈부신 신부와 같이 이제 빛을 발하는 이런 거를 둘이 이제 결혼식 주례장에 가서 주례하면서 많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처럼 정말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실까? 보통 신랑이 그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경이로운 그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듯이 정말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죄 많은 이런 존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신부가 될 때 그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그러한 눈빛으로 봐주실까.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참 미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답이 뭐냐? 그렇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 성경책 출판사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이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정말 경이로운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죄가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거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던 그 영화로운 몸. 그렇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몸.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몸. 이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그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에 우리를 보시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로마서 8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 해방의 자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거기 가서 보면 리버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프리덤이 아니고. 이게 뭐냐? 지금까지 이게 속박이 되어 있어요. 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에 저와 여러분 속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리버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신부로 우리 자신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질투, 원망, 권태, 환멸, 외로움 등 우리 삶에 정말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제가 어저께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글. 제 큰딸이 이 글을 보고 참 의미하는 바가 깊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가족방에 이제 올려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더니 이게 또 이제 전달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했잖아요. 커피잔이 있어요. 누가 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왜 이게 쏟아졌냐? 누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커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 잔 안에 차가 들어있었으면 차가 쏟아졌을 거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하고 해도 누가 와서 부딪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뭐가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뭐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막 원망과 짜증과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잠시 잠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결국은 쏟아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팀 켈러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최종 소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걸 소망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결혼은 어차피 끝이 나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너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라볼 때 당신은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와 남편을 잘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완벽한 이와 같은 연합을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팀 켈러가 이렇게 썼어요. 아유, 좀 천생연분을 만나서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고 피어날 텐데, 이렇게 이제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천생연분을 찾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팀 켈러 얘기는 뭐냐? 진짜 우리의 천생연분은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께서 역사의 종말을 구한 잔치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이겨나가는 그게 결혼이다. 이게 부부끼리만 거기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늘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천생연분이에요. 제 아내와 제가 천생연분으로 여기 살지만 진정한 의미의 천생연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결혼생활을 해야 그 결혼생활이 행복한 그런 결혼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의 무한한 확장,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곱 형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맏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남겨놓지 않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또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일곱 명이 다 이렇게 해서 다 결혼하고 일곱 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들이 다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이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 이 일곱 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성경 기록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도 너희가 알지 뭐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그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꾸짖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제 나옵니다.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파워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의 수봉을 가시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로 말하지 않아요. I am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I was가 아니고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 현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현재가 하나님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가 하나님이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시제를 쓰셨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결혼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과. 예, 그래서 지금 결혼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이런 그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 때에는 이들이 장가가지도 않냐고 시집가지도 않냐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한 이런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온전한 그런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팀 켈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에도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 결론,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결론은 물론이다 이렇게 썩었어요. 물론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한번 봐라.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처럼 그분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한결 달라지신 그분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아봤다는 거죠. 나중에는 알아봤잖아요. 부활해서 몸이 완전해지셨어도 그분 여전히 그분이셨고 친구들도 여전히 그분이었다. 심지어 지옥에서도 똑같잖아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보고 또 누구까지도 알아봐 아브라함까지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보다 더 당신의 부활한 새 몸을 가진 그 자아를 더 기뻐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이 땅에서 뭐 제 하나하고 뭐 50년이고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저 내가 나중에 부활한 그 몸을 갖게 될 때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볼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당신의 영혼과 육체에서 모든 죄와 흠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의 배우자는 무한히 기뻐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나는 늘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안에서 그게 보였으니까요. 실제로 보니 정말 멋있군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그 천국에 갔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고백할 그와 같은 말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존 뉴턴 목사님이 신혼부부에게 보낸 그 편지를 인용을 했는데 참 이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뉴턴이 신혼부부에게 보낸 편지 그 뒷부분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만남에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는 인생의 이치를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잠깐의 이별에 불과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장차 그대들은 영생의 공동상속자로서 함께 걷고 동반자로서 영적 기쁨을 서로 나누며 마침내 영광의 왕좌 앞에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광경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 제 아내와 제가 영원히 하나님 계신 그 왕좌 거기에 둘이 같이 영원히 지낸다고 하는 걸 그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라. 공의로운 태양이신 그분이 그대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니 모든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십자가는 거룩해져서 그대들 더 가깝고 친밀하게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제 가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예, 특히 남자들 가서 보면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가서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왕좌 그 앞에 갔을 때도 같이 뭐 그때는 뭐 결혼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이 생명의 이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그래야 기도 생활하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팀 켈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에서 결혼이 끝나면 당신은 그야말로 끝없는 잔치에 들어가 이 땅에서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의 배우자 아내든 남편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사랑과 또한 당신의 영원한 연인이신 예수님과도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의 진짜 결혼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혼에 관한 이 책을 이제 마치게 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침에는 사탄의 일대기를 이야기했고 오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젊은이들도 좀 이해하고 부모들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 책을 하나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렇죠? 다른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해서 결혼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 이 부모도 좀 깨닫고 그렇죠? 부부간에도 예, 돈독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부부 생활이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성령 충만의 척도. 뭐 기도원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부부 생활이 정상적인 그런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고 예,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래야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정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설계하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남녀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 여기 끝이 아니고 맨 끝에 요한 계시록까지 가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 이거를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책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 아마 복습하면서 읽으시면은 더 좋은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 저와 제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행복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